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면요, 어떤 완벽한 정밀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막잘 짜인 공학처럼요.
네, 아주 이분법적이고 명확한 세계죠.
맞아요.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그 검고 투명한 필름 위에 삐뚤어진 하얀 선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의사는 그걸 펜 끝으로 짚으면서 아,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현실의 물리적 증거들은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확실성을 주니까요.
네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헌의 세계, 그 중에서도 고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인류의 기원이나 세계의 시작, 이런 거대한 주제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해석의 풍경이 절대 흑백으로 나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진단이 불가능한 탁한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탁하고 복잡한 고대의 흙탕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의 출처 자료는 로버트 바노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 중 7강 노트입니다. 이 노트들은 단순히 종교적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넘어서요. 인류가 과거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록해 왔는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장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 홍수 속에서 이게 문자 그대로의 팩트인가 아니면 특정한 의리도를 가지고 짜인 프레임인가 이걸 막 치열하게 고민하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고대 문헌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을 들여다보는 게 결국 현재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비판적 사고의 뼈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럼 바노이 교수의 강의 노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전달하는 정보를 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날, days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 정말 유명한 논쟁이죠.
그렇죠. 보통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창조의 날들을 24시간이라는 실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저자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이걸 문학적 틀 가설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문학적 틀 가설. 표면적으로 보면 꽤 합리적인 타협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노이 교수는 강의에서 이 가설이 가진 근본적인 논리적 구멍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거든요.
어떤 구멍인가요?
첫 번째는 텍스트 자체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그 어디에도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 작품들처럼 이것은 지금부터 비유나 문학적 형식을 빌려 말하는 것이다. 이런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만약 겉보기에 명백히 역사적 서술처럼 보이는 텍스트를 확고한 근거도 없이 에이, 이건 단순한 문학적 장치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반우희 교수는 만약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넘겨버린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수많은 역사적 서술들, 심지어 고대 근동의 다른 역사적 기록들조차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진짜 역사가 아니라 문학적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재단해버릴 아주 위험한 논리적 문이 열린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읽는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무너지는 거네요. 모든 걸 문학적 비유라는 마법의 단어로 덮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째로 일어난 진짜 역사가 뭔지 판단할 길이 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울 교수의 두 번째 반론이 철학적으로 훨씬 더 깊은 문제를 건드립니다.
철학적인 문제요?
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이르는 쉬는 안식일의 패턴이 등장하잖아요. 텍스트는 이 인간의 노동과 휴식 패턴이 신의 실제 창조 활동에 근거하고 있다고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창세기 1장의 6일이 그저 고대 인간 저자가 만들어낸 문학적 틀에 불과하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할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신이 실제로 6일간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저자가 그저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6일이라는 틀을 짠 거라면 출애굽기에서 인간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 신의 진짜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게 되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역사적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가 고안해낸 문학적 형식, 그러니까 6 더하기 1이라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꼴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와, 세상에.
삶의 근본적인 리듬을 규정하는 그 거대한 종교적 제도가 사실은 그저 고대 작가의 문학적 기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건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모순입니다.
단순한 해석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세계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군요. 그런데 강의 노트를 보면요. 이런 양극단의 논쟁 속에서 로버트 뉴먼이 1986년에 낸 창세기 논쟁이라는 책을 통해 어떤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뉴먼의 접근법은 정보의 구조와 사실성을 무조건 분리해서 보려는 현대인의 편견을 딱 꼬집습니다.
어떻게 꼬집었나요?
그는 창세기 1장 텍스트 안에 특정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요. 3일씩 두 세트가 병렬로 전개되며 7일째 절정을 향해가는 아주 정교한 구조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그는 핵심적인 선을 긋습니다. 고도로 구조화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결여된 단순한 문학적 장치라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요.
아, 잠시만요. 제 머릿속에서 이걸 좀 정리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운율을 완벽하게 딱딱 맞추어 쓴 셰익스피어 스타일의 역사적 위인 전개를 읽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 전기가 놀라울 정도로 시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위인이 실제로 치른 전쟁이나 업적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 문학적 픽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학적 아름다움과 역사적 사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현대의 그 분석적인 관점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건조하고 객관적인 팩트와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학적 형식을 자꾸 철저하게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고대인들의 정보관에서는 이 둘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진리는 가장 무미건조한 형태가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그릇에 담겨야만 그 가치를 바라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실제 역사와 물리적 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레 열어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과학이죠.
아, 과학적 증거들.
네, 화석 기록이나 겹겹이 쌓인 지질학적 지침처럼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 엄청나게 오래되었다는 이 물리적 흔적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반우회 교수의 노트를 보면 여기서 정말 기발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좀 귀괴한 가설 하나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학계에서 종종 논의되었던 이른바 내재된 연령, 빌트인 에이지 가설입니다.
내재된 연령이요?
쉽게 설명하자면 지구가 애초에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나이가 든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에요.
처음부터 늙어 있었다?
네. 기독교 신학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인큐베이터 속의 갓난아기가 아니라 완성된 성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지구 역시 처음부터 수억 년 된 화석을 땅 속에 품은 채로 혹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풍화된 지층을 가진 채로 짠! 하고 창조되었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지구의 진짜 나이는 어린데 겉보기 등급만 엄청 늙게 세팅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호이 교수는 이 가설이 어디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화이트의 저서 과학과 기독교의 전쟁을 인용하는데요.
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화석을 넘어서 고대 이집트 문명조차 초기 수렵 채집이나 발전 단계 없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지울 수 있는 고도로 완성된 문명 상태 그대로 애초에 창조되었다고까지 믿었습니다.
와, 세상에. 잠깐만요. 제 머리가 지금 빙빙 도는데요. 이거 진짜 익숙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죠?
비유하자면 이건 제가 방금 막 비닐을 뜯고 최신 오픈월드 비디오 게임을 딱 켰을 때랑 정확히 똑같잖아요.
아, 비디오 게임.
제 캐릭터가 게임 세상에 뚝 떨어졌을 때 그 세상 곳곳에는 막 수천 년 된 것처럼 보이는 낡고 부서진 유적지들이 널려 있고 도서관에는 수백 년 된 역사책들이 꽂혀 있죠. 하지만 현실의 시간으로 그 유적들과 역사책들은 불과 어제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코딩된 픽셀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지질학적 흔적들이 이 픽셀과 같다는 거잖아요.
하하,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가 가진 치명적인 철학적 함정입니다.
철학적 함정이요?
이 내재된 연령 가설은 언뜻 보면 과학과 종교의 충돌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철벽 같은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류의 모든 지식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렇죠?
반호희 교수는 아주 서늘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 가설의 허상을 찌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과 모든 현실이 불과 2초 전에 창조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요.
네, 2초 전이요.
논리적으로 완벽히 동일하니까요. 만약 창조주가 수억 년의 가짜 역사를 심어놓을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모든 추억, 우리가 방금 전까지 나눈 이 심도 깊은 대화들, 심지어 머릿속에 있는 과학적 지식들까지 모두 단 2초 전에 그렇게 느끼도록 주입된 채 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집니다.
맙소사, 그거 정말 소름 돋는 귀결이네요. 막 묘뷰스의 띠에 갇힌 기분이에요. 가짜 과거라면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연구하는 모든 행위가 그냥 텍스처 그래픽을 분석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의미해지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노이 교수는 이 주장이 모든 과학적 탐구와 역사적 연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지적하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신학적 모순입니다.
신학적 모순이요?
이 가설은 필연적으로 창조주가 우리를 속이려 했다는 기만을 암시하게 됩니다. 굳이 존재하지도 않은 기나긴 역사의 흔적들을 엄청 정교하게 땅속 깊이 심어 놓아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헷갈리도록 속일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죠. 결국 이 가설은 물리적 증거를 설명하려다가 신의 선함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맙니다.
와,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리적 증거인 땅과 바위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철학적 미궁으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시선을 돌려 텍스트 자체, 그리고 그 텍스트를 쓴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여기서 아주 직관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만약 이 모든 기록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애초에 창세기 저자로 알려진 모세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 심지어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조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막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닐 텐데요.
이 질문이 텍스트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핵심을 찌릅니다. 바노이 교수의 강의는 성경 저자들이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 즉 영감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다채로웠나요?
물론 신이 저자에게 직접 목소리로 소통하거나 예언자들처럼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 과거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열왕기나 신약의 누가복음 저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마치 도서관을 두지는 역사가들이나 취재 기자들처럼 기존의 문서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대조하고 연구해서 텍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아, 고대에도 그런 팩트체크와 크로스 레퍼런스 작업이 존재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모세도 창세기를 쓸 때 그런 고대 문헌이나 구전 자료들을 막 수집해서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노이 교수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모세가 정확히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창조시대 지식을 얻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든 아니면 고대 점토판을 연구했던 말이죠.
가정이 안 중요하다고요?
핵심은 결과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저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그 모든 작업 과정을 신의 영이 철저히 감독해서 최종 결과물에 어떠한 오류도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개념입니다. 바노이 교수는 여기서 심지어 매우 도발적인 이론적 가설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발적인 가설이요? 어떤 건가요?
만약 모세가 당시 바빌로니아 지역에 떠돌던 아주 오래된 창조설어 전통이나 점토판들을 자료로 가져왔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네네.
축자 영감설에 따르면 모세가 그 이교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신교적인 오류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단일한 창조주의 진리만을 남기도록 각색하는 그 모든 편집의 과정을 성령이 이끌었다고 보는 것도 신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와, 진짜 도발적이네요.
물론 바노이 교수는 그럴 만한 역사적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요.
이 지점은 현대인인 저한테 정말 아주 낯선 감각을 줍니다. 우리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무조건 1차 출처,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가 누구냐에 막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권위는 조금 다른 곳에서 왔나 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고대인들의 정보관을 이해하는 완벽한 열쇠가 됩니다. 고대 텍스트, 특히 종교적 권위를 획득한 텍스트에서 정부의 권위는 그 파편화반 자료의 출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죠?
그 무수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치밀하게 편집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궁극적인 감독자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방법을 썼든 그 최종 편집을 이끈 절대적인 권위자가 텍스트의 진실성을 보증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 그 최종 편집권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복잡한 정보들을 하나의 완결된 진리로 꿰어내는 힘이 권위의 핵심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만약 모세가 역사가들처럼 과거의 자료를 정말로 참고했다면 그가 읽었을지도 모르는 동시대 다른 고대 문명들의 기록들은 대체 창세기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 바로 그 호기심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고고학계와 신학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거대한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 어떤 논쟁이었나요?
이른바 구약 성경이 독창적인 계시가 아니라 다른 고대 문명, 특히 바빌로니아의 기록을 표절했거나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아, 그게 바로 강의 노트에 등장하는 그 1875년의 역사적 발굴 사건에서 시작된 거군요. 영국 박물관의 학자 조지 아담 스미스가 창조와 홍수 이야기를 담은 20여 개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을 발견하고 번역해냈을 때 서구 사회가 받았을 문화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수천 년 동안 인류 기원의 유일한 텍스트로 믿어왔던 성경 이외에 그것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또 다른 고대 기록이 땅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중과 학계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그리고 1902년 이 불씨에 거대한 기름을 부은 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리드릭 델리치와 그를 따르던 범 바빌로니아 학파입니다.
범 바빌로니아 학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논쟁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아주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프리드리히의 아버지인 프란치 델리치는요, 성경 텍스트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와 권위를 부여했던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보수적인 구약학자였거든요.
헉, 진짜요? 보수학자의 아들이라고요?
네, 하지만 아들인 프리드리히란 그 고고학적 발굴들에 완전히 매료된 나머지 아버지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급진적인 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아버지의 평생 업적을 아들이 부정해버린 거군요. 학계의 세대교체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네요.
프리드릭 델리치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나아갔냐면요. 그는 1920년에 출간한 거대한 기만이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이건 단순한 선전용 문서이자 기만과 오류가 뒤섞인 잡동산이라고 막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잡동산이라고까지요?
네, 그는 성경의 핵심 이야기들이 바빌로니아의 이야기들을 조악하게 베낀 곳에 불과하며 성경은 독창성도 역사적 가치도 없다고 완전히 깎아내렸죠.
그런 급진적인 주장이 당시 학계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가 대체 뭐였습니까? 단순한 반항심은 아니었을 텐데요.
범바빌로니아 학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연대기적 사실이었습니다.
연대기적 사실?
네,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인 에누마 일리시는 기원전 17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발굴된 점토판 중 가장 오래된 것도 기원전 1000년경의 것이고요. 반면에 보수적인 학자들조차 창세기 저자인 모세의 활동 시기를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경으로 봅니다.
아,
즉 바빌로니아의 기록이 창세기보다 실제로 최소 수백 년이나 더 앞선다는 물리적인 팩트가 존재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작성 시기가 더 오래된 텍스트가 원본이고 나중에 쓰인 텍스트는 모방이다. 이건 뭐 당시 사람들에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직관적이고 강력한 논리였겠네요.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문적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하이델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저서 바빌로니아 창세기를 통해 이 거친 논리에 아주 섬세하고 치명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반박했나요?
하이델은 텍스트의 표면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쓰인 진짜 목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내리죠. 에누마 엘리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창조 신화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그 긴 텍스트의 정체가 뭡니까?
하이델의 분석에 따르면 발굴된 총 7개의 점토판 중에서 우주의 기원이나 인간의 창조를 다루는 부분은 분량상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이 텍스트의 진짜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바벨의 주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르둑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결국 다른 신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 최고신의 자리에 오르는지를 묘사하거든요. 이는 곧 마르둑을 섬기는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다른 도시 국가들보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철저한 호교론적 정치 문서라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이델의 주장은 두 텍스트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이건 우주의 기원을 아주 건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현대의 천체 물리학 교과서를 가져다 놓고 그 옆에 어느 정치인이 선거철에 뿌린 홍보물을 두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홍보물에도 뭐 앞부분에 짧게 우리 국가가 건국되던 영광스러운 그날 이런 역사적 언급이 있긴 가겠죠. 하지만 작성 시기가 그 정치인의 홍보물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해서 이 두 문서가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거나 천체 물리학 교과서가 정치 선전물을 표절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억지잖아요.
정확히 본질을 짚으셨습니다. 우리는 두 텍스트의 파편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세계관의 차이요?
네, 범바빌로니아 학파는 점토판의 연대라는 단편적인 팩트에 매몰되어서 성경을 바빌로니아 신화의 파생물로 격하했습니다. 반면 하이델이나 바노이 교수 같은 학자들은 텍스트의 목적과 신학적 구조에 집중했죠.
아,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틈새기가 고대 근동이라는 동일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상징을 공유하고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와 세계관은 바빌로니아의 다신교적 정치 선전물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철저히 독자적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고대 텍스트라는 이 깊고 탁한 바다를 정말 치열하게 헤엄쳐왔네요. 오늘 이 대화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적 탐험을 통해 무엇을 마주했는지 한번 싹 되짚어볼까요?
네, 아주 방대한 여정이었죠.
우리는 겉보기에 명백한 역사적 텍스트를 문학적 장치로 치부할 때 벌어지는 아주 위험한 논리적 도미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미 늙은 채로 창조되었다는 가설이 어떻게 우리를 지식의 허무주의라는 철학적 누프로 빠뜨리는지도 확인했고요.
네, 2초 전 가설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바빌로니아의 정치적 산전물과 창세기의 기록 사이에서 벌어진 연대와 목적을 둘러싼 거대한 기원 논쟁까지 파헤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출처 자료들을 과연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어떤 틀로 해석할 것인가?
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끝난 후 혼자 곰곰이 생각하며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죠. 어떤 화두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0년 후에 미래 인류가 폐허 속을 발굴하다가 21세기인 우리가 남긴 현대의 양자역학 논문이나 주식시장의 차트 혹은 밈이 가득한 소셜미디어의 기록들을 발견해냈다고 칩시다.
와, 3000년 후의 시선이라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미래의 고고학자들과 학자들은 우리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들은 그 데이터들을 문자 그대로의 완벽한 물리적 역사적 사실로 맹신할까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면 21세기 인류가 복잡다단한 세상을 억지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자본주의적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해낸 아주 정교하지만 기괴한 문학적 장치이자 비유로 치부해버릴까요? 지금 우리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과 고대 텍스트를 탁자에 올려두고 그것이 사실이냐 비유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미래의 누군가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담긴 이 시대의 기록을 두고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며 논쟁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와, 세상에. 그 생각을 하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완벽을 기대했던 엑스레이 기계가 다시 확 떠오르네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 역사, 그리고 신념이라는 복잡한 유산들을 엑스레이처럼 단칼에 딱 진단하려는 우리의 욕심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며 남긴 이 시대의 선명한 진단 기록조차 3000년 후에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진단 불가능한 탁한 헉탕물처럼 보일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영원한 해석의 딜레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적인 탐험이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의 렌즈에 새롭고 아주 흥미로운 균열을 만들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이서 함께할 다음 탐험도 더 깊고 매력적인 자료들로 채워두겠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